저는 40년 이상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었는데 아직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5년 가까이 부모 노릇하고 있는데 아이들 마음 잘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 마음을 아내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은혜가 좀 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좀 철이 좀 들어가면서 그 마음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실패도 극복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참 중요하고 요긴한 그런 세상이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돈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낭독되었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들에는 좀 공감을 하고 또 어떤 마음에는 도전을 받고 어떤 마음은 좀 경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으면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유월절을 세번 지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것을 이해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pass over, 담을 넘어갔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첫째들을 다그 생명을 거두어 갈때그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모여 있던 그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하면서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었던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인지 그것을 절기를 지키며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이 유월절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 밤 잡았던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흠없는 제물이었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세례요한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요한입니다. 둘다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소개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생을 들여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두 요한이 전해준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이 곧 완성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마치 40km를 달려서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막 들어서려는 그런 마라토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결승선을 향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쉼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그 노정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는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동네이죠. 그 동네에는 나사로 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머물렀고 음식을 즐기셨고 함께 대화하셨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단순한 사역적 관계가 아니라 우정의 영성을 쌓아갔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번 베다니 방문이 좀 특별한 것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사건,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미 4일이나 되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돌문을 치우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온몸을 수족을 이렇게 막 동인 채로 얼굴도 막 배로 감싼 채로 뛰어나온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일약 그 지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보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예수님을 처치할 음모를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이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을 전과 다르게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를 방문한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처럼 주방에서 열심히 아주 멋진 음식을 준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마르다가 달라졌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차가운 그 무덤에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곁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주 오랜만에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즐거운 대화들로 잔치의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어 갈 무렵에 씬이 바뀌면서 카메라가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행동이 점점 클로즈업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전통에서 잔치집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가장 값진 향유를 머리에 발라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그런 보잘것없는 영혼을 연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가장 귀한 잔치집의 손님으로 예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죠. 그만큼만 해도 아주 극진히 대우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왕에게 사용하는 극상품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이에요. 향유는 충분히 많았습니다. 강조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고도 몸에 막 옷에 막 뿌리고도 남을 충분한 양이었고 요한이 기록하는 모습은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아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향유로 자기의 머리털을 예수님 발에 닦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정막이 흘렀을 겁니다. 모두가 숨죽여 이 특별한 세리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을 겁니다. 거의 60년이 지나 백발의 노인이 된 이 요한이 그날의 모습을 떠올릴 때 지금도 향유 냄새가 기억날 만큼 그렇게 진한 향기였을 겁니다. 머리에 살짝 발라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쏟아붓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엘리트 제자 가룟유다의 외침에 모두들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1년치 연봉이네? 그걸 한순간에 다 써버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돈을 낭비했어. 아이고 어쩌나. 흥겨웠던 잔치집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가 흥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가룟유다가 선동했다라고 기억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사도들은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죠. 가룟유다만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의 혜택을 좀 더 받았을 수도 있고 가룟유다만 표준어를 구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가 있는데도 가룟유다가 예수님 전도팀의 모든 재정을 맡았을 만큼 탁월한 업무 수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출신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런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유다의 발언을 보면 뭔가 심사가 뒤틀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큰 소리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자극시켜 분위기를 막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가룟유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그 장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에 거둔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왕의 면류관을 거절하시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하여 저항운동을 일으키기에는 유약한 리더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전도팀을 떠나지 않고 그 팀 안에 계속 남아있었고 재정을 계속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업무 수완으로 들키지 않고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300데나리온, 딱 봐도 1년치 연봉인 엄청난 돈이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유약한 리더인 예수님을 향하여 다 뿌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절제하지 못하고 본심을 나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세속의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한 연막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가룟유다의 선동으로 술렁거리는 이 잔치집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언급했던 그 가룟유다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공개적으로 무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발언 직후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알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래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유다가 공개적으로 무안당한 그 서운한 마음 그리고 평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밀렸던 그 섭섭한 마음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그 세속적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악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고 담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는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했고 그 말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선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커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명품 향수를 좋아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깼던 이 사건을 특별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보통 잔치집에서 이 향유를 쓰는 것은 귀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마리아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기회는 또 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이 세리머니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옷에 뿌리고 머리를 풀어서 발로 닦는 그 모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허락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몇 달 전부터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항상 그 말씀을 경청하던 마리아가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소생사건을 보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과감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최고의 극찬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곳마다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안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쏟아부어진 향유의 진한 향기가 지금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그 헌신들을 통해서 온 세계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삼터와 일터에 이런 향유의 향기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마음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적용하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룟 유다나 마리아에 직접 대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 마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과감하고 감동적인 헌신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남을 정죄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지적한다고 해서 가룟 유다 자신의 의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 구실도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어떤 단서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룟 유다를 보았던 요한이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몇 년 전 IT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구호와 지원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교단에서도 수십억 원을 모금했는데 그 돈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루었고 지금도 그 사건은 계속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금으로 인심을 쓰면서 자기 의의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횡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횡령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팀도 계속적인 후원 관리를 하면서 재정을 운영해야 했던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화려한 스펙과 그런 언변과 직위를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고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캐릭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룟 유다는 착한 사람인데 악역을 맡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리얼한 삶으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이지 가룟 유다는 착한데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잘했다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의도적인 악행을 하는 경우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가까이서 보았고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온통 틈천지였습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모든 틈을 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가룟 유다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순간,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철저한 겸손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의의를 세우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과감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소유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그런 과감한 헌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인의 자존감의 상징일 수 있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향유로 정성껏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떨어진 것은 향유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눈물방울도 떨어졌을 겁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오해도 비난도 각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 갈보리 제단을 향하여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진실한 걸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과감한 헌신, 그런 진실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렁설렁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이 복음이 그런 순교의 그런 귀한 생명을 드린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논쟁하고 눈치 보고 서운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며칠 후에 유월절 만찬에서 누가 크냐 눈치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과감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 하나하나를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묵묵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리아와 같은 과감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동역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시게 되시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지금도 숨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은 너무 튀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표정만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데도 많은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순을 섬기는 순장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일터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일터의 동료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파송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오해와 수모를 묵묵히 감내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노정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이번 주간을 살아갈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일터가 베다니의 그 잔치의 현장과 오버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제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쏟아내는 그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행위들이 예수님 마음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월절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그 제단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주일 예배를 몇 번 정도 더 드릴 것 같으십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순 공동체에서 순 모임을 몇 번 더 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맡은 직분은 얼마 정도 더 유효할까요? 내 아이들 나이들은 몇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집밥은 몇 번 정도 더 먹여줄 수 있을까요? 다 끝이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생의 기회 동안, 그것도 건강이 허락하는 기회 동안, 어떤 일은 직분이 허락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캐릭터가 훨씬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가룟 유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가장 가룟 유다 같은 캐릭터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맙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예수님 마음을 읽으며 한 분 관객이신 그 예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낮음에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한 번 주어진 예수님의 그 생, 또 이루어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과감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꿋꿋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그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기회 동안, 남겨진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